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긴 쉬우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시끄러운 상황 속에 저희가 자주 처하여서 이 시간만큼은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자 먼 길 복잡한 길을 달려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진심이 스스로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이들의 이 진심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어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먼저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와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시편 39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읽겠습니다.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지로 모두고 허사일 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음행한 자에게서 용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시편 39편은 제가 굉장히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좋은 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녹음이 되고 있죠. 되게 좋은 시여서 이게 꼭 녹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편 39편을 소개하게 돼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시이지만 저는 정말 좋은 시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39편, 23편, 18편, 1편 이렇게 10편 하면 떠오르는 10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9라는 숫자를 마음에 담으셔서 가끔은 이 39편을 읽어주시면 어떨까라고 먼저 광고처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본문을 조금 현대어로 번역한 느낌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표현돼요. 조금 우리말로 풀어봅시다. 시편 39편은요 독백과 간구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렇죠? 독백, 나 혼자 하는 말과 간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독백과 간구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독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잘못하지 말아야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자극해도 내가 절대 잘못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결심이에요.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후회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자극돼서 좀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 내 행위를 조심해야지,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 같은 게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근데 내가 잠잠하여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잠잠하니까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이걸 깨닫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에서 멈추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안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잘못된 걸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긴 진공상태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한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행동이 채워지면 악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선한 걸 시작해야겠다 결단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하는 선한 것을 시작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시작하죠.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선한 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표현해요. 내가 아 이게 내가 제대로 내가 선한 걸 하고 싶다라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하니까 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아 내가 정말 바로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읊조리기 시작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표현되죠. 그렇죠? 이 표현들을 전 좋아하는데 마음이 불이 붙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문이 자기의 깨달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에 대한 간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문들이 이제 이어지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독백관의 세 가지 기도문이 전체적인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흐름을 앞부분부터 보셨으니까 이제는 뒷부분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서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접근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서 있었을까? 기도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39편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건강을 식구로 볼 것인가 실제로 볼 것인가에는 차이가 있는데 건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시편에 나오는 건강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좀 더 실제적으로 보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죽음에 대한 묵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냐면 건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몸이 안 좋기 전에 뭘 했는지 중간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몸이 안 좋기 전에 뭘 했냐면 내가 인생이 유한한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이 금방 끝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소란스럽게 재물을 쌓고 허탄한 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살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소란스럽게 재물을 쌓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물을 쌓는 거, 성공하는 거, 뭔가 막 그런 거에 자기가 열심을 다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뭘 느껴요? 이게 다 헛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헛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헛됨을 느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그런 거구나. 의미가 없는 거.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의미 없는 삶을 살지를 말아야지 라고 결정했다가 그 정도는 안 되고 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간구로 나아가는 흐름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였고 그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건강을 잃고 죽음이 다가오는 걸 경험하니까 인생이 되게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개인사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맨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봤고요. 뒷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간 부분을 봐보죠. 그러면 이제 크게 이 시를 세 가지로 나눠봅시다. 이 시인이 깨달은 거, 시인의 깨달음, 두 번째 시인의 태도, 그리고 시인의 간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그럼 이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 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내 종말과 연한.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는지 알게 하사. 죽는 날을 알게 한다는 거 아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내 인생이 참 짧다는 걸 알게 하사. 내 인생이 참 속히 지나가는 걸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하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연약함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를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화가 될 때가 많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죽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뺨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날, 내 인생의 한 뺨만큼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내 일생이 주 앞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든든하게 서 있을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아 이제 내 인생이 든든하다. 이제 뭐 다 이루어놨다. 헛된 것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니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는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깨달음이 뭐예요? 이 사람의 깨달음이 삶이 되게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 깨달음이 이 사람의 영혼에 깊이 들어갑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삶이 유한하다는 걸 누가 아나요? 모두 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삶의 환경을 바꾸는데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안정을 하고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죽죠. 이 사람이 인생을 대비하는 태도를 보면요. 노후를 대비한 다음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준비해요. 40대에 성공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젊을 땐 그것을 보고 달리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된 기간이 몇 년인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5년이고요.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가도 10년이고요. 길어봐야 15년이고요. 난 그런 걸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기간 되게 짧아요. 지나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삶이 유한하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은요. 마치 감정적으로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내가 결혼하면 결혼한 상태로 영원히 내가 뭔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들어간 상태로 영원히 내가 집장만 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것만 되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유한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아가죠. 그렇죠? 이 시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란스럽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시끄럽게 살았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살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삶이 유한하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인생이 유동적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허무와 집착이 나타납니다. 허무는 뭐예요? 일본에서 뭐 사토리 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득도 세대라고 표현하죠. 깨달은 거죠. 삶이 유한하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성공도 소유도 돈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득도 뭐예요? 허무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성공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삶이 유한하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요? 허무로 들어가요. 그거 해서 뭐해? 다 없어질 건데. 또 하나는 집착. 그렇죠? 서구에서 유행하는 욜로 세대 같은 거죠. 응? You live once. 우리 한 번 살잖아. 그냥 하고 싶은 거래. 즐겨.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착하는 거죠. 왜? 이 현재들이 지나가면 인생이 끝나니까. 이 현재가 전부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다른 것 같죠? 똑같은 거예요. 삶이 허무하다고 느낀, 아니 삶이 지나간다는, 삶이 순간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허무해지거나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윗세대들은 삶이 영원할 것처럼 뭔가 막 이루려고 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매몰돼 있죠. 그렇죠?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인의 깨달음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9장 17절을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고 표현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나는 나그네예요. 인생은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진짜 한 뼘도 되지 않아요. 인생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인생은 없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투리나 욜로로 갑니까? 아니죠. 어떤 나그네예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시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에 이 순간의 인생을 사용한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해요. 그렇죠? 이게 이 시인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아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해야 됩니까? 저는 차라리 한 사람을 정말 깊게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 한 번 산 인생에 가장 넓고 깊게 여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그럴 필요 없는데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 번 살아. 인생은 별거 없어.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세우려고 지나가는 것을 세우려고 허무한 것을 세우려고 내 인생은 매몰되는 거. 내가 아파트를 몇 평에 살고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내가 이 직업 이 명함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런 지나가는 것에 아무렇지않게도 쓸모없는 내가 죽으면 다 헛될 것들에 내가 신경 쓰면 살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아무것도 해서 벌써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산다든가 그냥 현상적인 거. 넌 한 번 산 인생인데 번지점프 한번 안 해봤니 패러글라이딩 한번 안 해봤니 세계여행 한번 도대체 그걸에서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각적인 것들에만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내 육체는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1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진짜 사랑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늙어서 내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으러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깨달은 바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을 삽니까? 외모 꾸미는 거? 동안? 나이와 싸우는 거?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되게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죠. 목사님 젊어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44인데요. 40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서너 살 더 어리게 보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젊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얼마나 지나가는 거에 투자합니까? 그게 영원한 것처럼. 내 외모에, 내 직업에, 내 돈에. 그것만 되면 인생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사토리, 득도, 별거 없어. 그거 아니라고 한 다음에 욜로,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살 거야. 인생이 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순간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을 견디는 유일한 힘이에요. 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의 태도.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 게 첫 번째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더 있습니다. 이 시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인생이 순간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거 인생을 낭비했군요. 내가 이제 결심하고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아? 이 사람 잘못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평생은 아닐지라도 삶의 일정 기간에서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시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삶의 일정 기간 내가 뭔가 잘못돼서 잘못한 결과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주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에 서잖아요. 그럼 나를 자책하고, 그렇다고 일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네라는 듯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근데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나니까요, 그 결과에서부터 움직여요.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떻게 움직였어요? 아, 내가 이걸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잘못된 걸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여요? 잘못된 걸 하지 않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된 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요?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뜨거워져서 불붙는 듯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다 불타고 재만 남은 것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세잔해서요? 마음이 다 이제 황폐한 느낌이세요? 아니에요. 그 밑에 그 재처럼 시커멓게 타버린 것 같은 마음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 불씨가 있어요. 이제부터 똑바로 하고 싶은 그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속에 그것이 이제 불씨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읍조리며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럼 그 불씨가, 그 뜨거운 것이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이 경험을 해보셨죠? 내가 잘못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근데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정말 원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이 숨어 있었던 그 불씨, 잘못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려고 결단하며 그 불씨를 다시 한번 태우는 태도가 우리가 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시인의 깨달음보다 중요한 건요, 이 시인의 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시인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이 기도를 배우세요. 첫 번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깨달음은 어때요, 여러분? 깨달음은 우리를 지나가죠. 설교 시간에 깨달아요. 그 지나가죠. 살다가 깨달아요.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붙잡으려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 시인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한 뼘뿐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병이 나서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뼘뿐임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에 그림자 같음을 알게 하소서. 난 가만 내버려 두면 또 내 인생에 뭐나 된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처럼 평생 살 것처럼, 아니 그 평생이 영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혹 이 유한함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기도문을 확대시켜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붙잡으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깨닫는데 사라지죠. 깨닫는데 잊혀지죠. 정보는 남아있는데 감각이 없어지죠. 그 깨달음이,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했었는데 며칠 지나면 아, 그렇지 라고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달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깨어있는 머리, 깨어있는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 자신을 위한 중보 중에 너무 중요한 중보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이 중보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의 욕에서 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징벌을 나에서 옮기시고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오니 주의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시는데 이것이 영원히 하지 않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지. 이 신이 뭐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깨달음에 대한 것이,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인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봤잖아요. 그럼 내가 전에 했던 잘못의 탄력과 결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잘못의 결과물들이 내 인생을 엉키고 있죠. 그래서요, 아무리 깨달아 봐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만으로는 그 죄의 결과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제 게으름이 오늘의 습관으로 나를 붙잡고 있고요. 어제 내가 했던 우매한 선택의 결과물이 내 인생을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죄된 행동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과거의 죄와 죄성과 죄의 결과물들과 내 주변 사람들의 죄성과 죄의 결과물들에 엉켜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내가 깨달아 봐야 그 깨달음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뭘 간구합니까? 구원을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성향, 내가 해왔던 태도와 의지, 내 방향성들에서부터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해요. 그쵸? 이 신이 세 번째로 뭘 기도하죠?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뭘 기도해요? 이 시인이 자기의 정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치 마소서. 내가 지금 슬프니 이 슬픔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내 감정,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제가 되게 자주 강조하는 전인격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바꾸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정서를 바꾸시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이 슬픈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으로 그의 의지가 바뀌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정서가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고백한 다음에 그가 또 뭘 의탁해요? 자기 상황을 의탁하죠. 주여 나의 건강을. 그렇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고백을 한 다음에 주여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또한 그의 상황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강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온전한 기도문이 이 시편 3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게 제일 본문에서는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토리가 되지도 마시고 욜로가 되지도 마세요. 그렇게 집착과 허무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더 깊게 사랑하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세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인생을 의미 있게, 인생을 인생답게 쓰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세요.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어. 거긴 종착점이 아니고 거긴 출발점이죠. 이 시인을 배우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 지경이 됐어. 내가 쓸데없는 짓 열심히 하다가 건강 다 상해서 죽게 됐어. 여러분, 거긴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건 충분하지 않아. 난 제대로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죽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 세 번째, 이런 전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욕망, 내 의지, 이 죄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버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서를,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여 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소서. 나의 상황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로, 이런 태도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여러분들에게 자주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시고, 내 문제 앞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결정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지 배우셔서, 이 39편을 통하여서, 이 39편의 다윗의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으로 호흡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유롭게 3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9시 15분이 조금 넘었고요. 9시 45분까지 자유롭게 3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고백하시면서 자유롭게 깊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합니다, 이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귀 기울이시면서 묵상과 고백으로 자유롭게 30여 분 동안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